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미국 내 국가 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협상 때문에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이 늦춰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화상으로 참석하거나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이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고에 뒤이은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등과 만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G7 정상회의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의제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면 연방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다량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미국 CNN 방송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11일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한 서방 관리는 이 방송에 영국은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여기에는 많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제공이 오직 민간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적 공격에 맞선 대응이자 비례적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이들 미사일이 러시아 내부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스텔스 성능을 갖췄으며 사거리는 250km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깊숙이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이날 스톰 섀도우 제공 사실을 영국 하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기자들에게 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군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카트린 콜론나 프랑스 외교장관이 어제 프랑스를 방문한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담했습니다. 콜론나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친 부장에게 러시아가 유엔 헌장의 완전한 준수,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설득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프랑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친 부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 부장은 또 중국과 프랑스가 국제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 부장은 이어 양국이 좀 더 탄력적인 초국가적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고품질의 개발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변함이 없으며 프랑스와 세계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콜론나 장관과 친 부장은 회담에서 양국이 더욱 강하고 균형 잡힌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프랑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오늘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와 만나 양국 간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과 번스 대사가 이날 베이징에서의 회동에서 경제와 무역 현안들에 대한 각자의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날 회동은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 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왕 부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강압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주요 7개국 차원에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중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일부 미 의원들이 최근 촉구했던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G7 동료들과 논의해왔다면서 관련 논의는 적어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활동으로 미사일 자금의 절반을 충당하고 있다고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안보 유지에서 국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미 국무부가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0일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두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함경도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 내지 1.5m, 서해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암호화폐의 탈취와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 제고의 필요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유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9일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사악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So I look at a problem set that we're putting a lot of time and thought into, which is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유버거 부보좌관은 워싱턴의 비영리 재단인 특수경쟁 연구 프로젝트가 주최한 대담에서 나는 우리가 많은 시간과 생각을 쏟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암호화폐와 사이버 노력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o that point, that takes a combination of our Treasury Department really financing, really understanding how money moves.
미 재무부는 북한의 자금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하며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북한과 같은 나라가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해당 자금이 사이버 분야에서 조달되고 있다는 정부 차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시급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앞서 지난해 7월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 수준이 높아졌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의 활용 등이 그 같은 활동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대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나 랜섬웨어 등 암호화폐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도 미국이 해결해야 할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 업체를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For example, you've seen the Treasury Department designate Tornado.cash, a core mixer.
뉴버거 부보좌관은 재무부가 핵심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보았을 것이라며 믹서가 하는 것은 많은 불법적 거래를 또 다른 불법 거래와 혼합하는 것이므로 공개적인 블록체인에서 이를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에 블록체인 분석 역량을 구축하고 광범위한 랜섬웨어 생태계를 목표로 하기 위해 정부 당국 간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암호화폐 돈 세탁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했다면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데도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 동맹이 안보 위주에서 국제 도전 과제와 함께 대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미 국무부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주한 미군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전쟁 중 구축되고 1953년 상호방위조약으로 성문화된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 역할을 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진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무부는 9일 미한 안보 협력에 대한 설명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2만 8,500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며 한국전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세계의 양자 상호방위 동맹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이 궁극적으로 연합 방위군을 주도하고 영내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위 판매를 통해 한국의 방위 현대화 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외 군사 판매 제도 아래서 한국과 300억 달러 이상의 정부 간 거래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며 MK-54 경량 어뢰와 정밀 유도탄약 F-35 전투기, P-8A 초계기, 패트리어 첨단 역량 뚜리 미사일 시스템 등 최근 의회에 통보된 MFS 판매를 나열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DCS, 직접 상업 판매를 통해 약 34억 달러의 방위 물품을 한국에 영구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6개 임무 수행을 위해 병력 600여 명을 파견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의 세계 평화작전 구상에 협력하는 한국이 영내 훈련과 평화유지 연습에 교관들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제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가 첫 1년 동안 가치 외교를 추구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며 중국과 북한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0일 VOA에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미국과 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One, re-energizing the alliance with the U.S., especially on the security front vis-a-vis North Korea. Two, resetting relations with Japan and putting them on a positive track.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특히 대북 안보 분야를 비롯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활성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재설정해 긍정적인 궤도에 올려놨으며 자유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일을 추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한국을 미국과 연대시켰다며 미국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미한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지난해 12월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과 동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한일 간 고위급 접촉이 계속 이어지며 3국 공조가 강화됐습니다. 또 올해 3월 강제노역 피해보상 해법을 마련하며 한일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를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정상화됐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이달 한국을 답방하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도 복원됐습니다.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0일 VOA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둔 가장 큰 성공일 것이라며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던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He was able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I think that was one of the key highlights, probably the biggest success that he's had.
이어 미한일 관계 강화에도 윤 대통령이 기여했다고 여석자는 말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초청돼 미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미한일 정상회담, 올 1월 미일 정상회담, 3월과 5월에 한일 정상회담, 4월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구체적인 안보 협력 강화 조치가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0일 VOA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간 연합훈련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미간 동맹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태세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5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 그룹 신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은 동맹의 진화와 성숙을 보여준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really the natural evolution of the alliance, and it is a demonstration of how mature.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과 도모하는 협력과 핵 협의 그룹 설립은 미국이 지금까지 양자 동맹에서 해왔던 어떤 것과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간 핵협의 그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계획 그룹보다 더 낫다고 본다며 이는 미국이 미간 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국 연합훈련도 강화돼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미사일 경보훈련도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0일 VOA에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well on its way. I mean, I think it was very important that President Yoon attended the NATO summit in Madrid last June. And now we'll be going back to the Vilnius NATO summit this July.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토콜라 부소장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그는 오는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며 한국이 세계적인 무대로 도약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도 중요하다며 한국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윤 대통령이 특히 안보와 외교정책 분야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한국이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쿼드 회원국,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나토에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존중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항행의 자유, 민주주의, 국경 수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세계적 강국들과 역내 강국들의 가치와 우려, 우선순위에 한국을 더욱 긴밀히 연대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 대한 존중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치 외교의 연장선에서 중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outh Korea has an Indo-Pacific strategy and he's become more vocal. You know, he has criticized South Korea on human rights issues in Xinjiang and also
여석전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도 발표했고 신장과 홍콩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으며 타이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언짢게 받아들이지만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동맹국들과 연대함으로써 한국이 역내에서 더 강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rying to decide where to stand up to China, where to cooperate, how to deal with other countries' relationship with China. It's a difficult question for both China, both South Korea.
이어 중국에 어떤 부분에서 맞서고 어떤 부분에서 협력해야 할지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맺는 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 등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관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 등 미국의 경제 정책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윤 대통령에게 놓인 과제라고 랩센 전 대사 대리는 말했습니다.
I think the economic rewards for closer U.S. alignment, especially in Korea's core high-tech sector, have been thin so far, with many Koreans concerned that they are giving much more.
랩센 전 대사 대리는 특히 한국의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지금까지 미미했다며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일반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석좌도 야심찬 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직면한 도전이라며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 위협 해결을 위한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10일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두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약속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늘리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포함해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군대 사이에 더 큰 상호 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일본 매체는 지난 9일 미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 미한일 안보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날 한국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10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guess I can talk about conventional deterrence. I'm not really going to talk too much about strategic deterrence. And I would just reiterate what our senior officials have said repeatedly,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Koreans.
플린 사령관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인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전략적 억지력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말한 것을 되풀이하겠다며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은 태평양 인근 국가들의 병력 운용과 역내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육군협회가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25개 나라가 참가합니다. 한편 플린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한일 정보 공유 계획과 향후 구축된 공유 체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First of all, the U.S. Forces Korea 8th Army and 2nd Infantry Division in Korea, they are combined divisions.
플린 사령관은 주한 미팔군과 제2보병사단은 시작부터 연합사단과 연합야전군, 연합사령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내에서 정보 공유와 연합지휘소, 일상적인 공동운영이 성숙한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장병들은 연합사령부를 갖고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함께 생활하고 근무하며 훈련에 나서고 예행 연습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9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한 언론 매체에 미한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응에 특화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한국군과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군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훈련이 상호 운용성 향상과 동맹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존 핀함이 지난 4월 24일 한국 평택항에 입항해 미한 양국 해군 간 상호 운용성 향상을 목표로 대면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한 미 해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 공보실은 10일 VOA에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방문은 미 해군 함정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출입 통행과 같은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의 조율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동맹을 진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존 피남의 승조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들이 방어해야 할 국가의 풍부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 군 소식통을 인용해 존 피남이 지난달 21일쯤 평택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며 입항 기간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존 피남이 한국 서해상에서 미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존 피남이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 해군과 함께 양국 간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해상 대특수부대 작전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일상적인 양자 훈련이며 전문가 교류와 대잠수함 및 대수상전 훈련, 통신, 방공, 탑승 훈련과 실사격, 편대 항해를 결합해 치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또 이번 훈련에 존 핀함을 비롯해 미 육군 아파치 헬기와 제5전대, 제2전투항공여단 전력이 참가했으며 한국 해군에서는 세종대왕함 등 여러 함정이 참여해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영내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작전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핀함은 배수량 9,200톤의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격추 등 대응에 특화된 해상전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11월 신형 요격미사일인 SM-3 블록2A를 발사해 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존 피남은 SM-3 미사일 외에도 SM-6와 SM-2 함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탄도탄 요격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반도 전개시 북한 미사일 대응 등 억지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이 행방을 쫓고 있는 용의자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미 법무부 차원의 북한 관련 조치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 FBI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3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은행원 심연섭과 중국인 칭거밍, 한닌닌 등으로 지난 수년간 북한의 담배 판매를 촉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BI는 자체 홈페이지의 지명 수배자 명단 목록에 이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심연섭의 경우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미국 정부가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그가 북한과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과 연계돼 있거나 방문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 각각 50만 달러의 현상금이 붙은 친거민과 한닌닌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을 방문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들 3명이 공개 수배되면서 북한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이유로 FBI가 행방을 추적 중인 용의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위반자에 대한 미 법무부의 기소가 급증하면서 FBI가 관련 인물을 공개 수배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FBI가 공개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행방을 쫓던 용의자는 싱가포르의 대북 사업가 탄위벤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 등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8명이 추가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FBI는 2021년 박진혁과 함께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정찰총국 해커 김일 전창혁을 지명 수배했으며 북한의 유류를 넘긴 싱가포르 사업가 곽기성을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우데 베노스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에 대한 수배 전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와 함께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 심연섭과 친거밍, 한인인이 추가되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FBI의 수배자는 모두 10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심연섭 등 올해 수배된 3명의 용의자가 북한과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FBI의 실제 체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 등도 같은 이유로 체포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적자인 탄위벤과 곽기성, 스페인 국적자 카오데 베노스, 영국인 엠스 등은 사정이 다릅니다. 싱가포르와 스페인, 영국이 모두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에 거주 중인 범죄자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약을 근거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 문철명의 신병을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인도받은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의 범죄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 라몬 올로루나 아바스도 신병이 미국으로 옮겨졌었습니다. 다만 영국인인 엠스는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결정을 피해 현재 러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FBI의 신병 확보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지명수배 외에도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가 형사 기소 면제를 조건으로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BAT는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사 BATMS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 달러가 이용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 파소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한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 파소가 북한 무기를 추가로 받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르키나 파소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조치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자금 지원과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안은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 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 임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현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라오레 임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와 동맹 복원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부르키나 파소군은 여전히 1985년 북한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더 많은 무기를 받아 싸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르키나 파소는 유엔 회원국으로 북한과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한 지난 2016년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부르키나 파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맞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지만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트라오레 임시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러시아, 북한 등과 전략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2015년부터 쿠데타의 발발과 알카에다, 이슬람 국가 등 이슬람 급진 세력의 준동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2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하는 등 내전과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호주의 핵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호주 간 합의의 이행을 위해 미국 상원에 발의된 법안에 북한의 위협이 적시됐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시급하고 점증하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토페이도 법안은 미국, 영국, 호주의 첨단 방위 및 기술 공조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 3국이 호주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해 기술과 이중용도 품목 등이 영국, 호주로 수출 및 재수출되는 절차를 가속하고 오커스 소속 국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조치 등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는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주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의 군사적 역량도 미국의 이익에 도전이 되는 포괄적인 위협 중 하나로 적시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대규모 재래식 군대의 지원을 받는 점점 더 다양하고 진전된 핵과 미사일 병력을 배치하는 가운데 시급하고 점증하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군대에 막대한 자원을 계속 투자함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힘의 균형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영구적으로 유리하다고 더 이상 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도전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우리가 방위산업기지의 회복력과 능력을 확대할 만한 속도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런 노력에서 완전한 파트너가 돼야 하며 오커스 파트너십은 현존하는 규칙 기반의 질서를 연구화하는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3월 미 서부 샌디에고에서 오커스의 첫 대면 회의를 열고 호주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최대 5척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올해 북한이 6척의 중국 중고 선박을 불법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북 해상 제재 전문가는 중국의 무기니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도 거론하며 각국의 독자 제재를 통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한 중고선박 불법 취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중국 조선소를 지목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인 와츠 전 위원은 8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들 불법 선박은 부도덕한 선박 중개인과 북한과 연계된 위장회사가 구매자 행세를 하며 벌어진 일이지만 중국 조선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탁된 선박을 제공하는 역할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중국 닝더 조선소에서 세탁된 뉴콘크호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뉴콘크호는 최근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자주 연루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선박으로 앞서 BOE는 2019년까지 이 선박이 한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뉴콘크호는 한국 부산항에 입항하며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뉴콘크호는 한국을 떠난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 위반 선박으로 태어났는데 약 2년 뒤인 2021년엔 중국 닝더에서 선박의 정보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구매한 중고 선박이 북한으로 향하기 전 중국 조선소 등을 거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의 경우 중국 항구에서 폐선될 예정이라고 밝힌 선박이 중국 조선소를 거쳐 북한에서 운행을 재개한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중국이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과 관련한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20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도한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중국 영해에서 혹은 중국 영해를 통과하며 발생하는 제재 위반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행 선박을 세탁하는 중국 조선소에 대한 분명한 대응은 제재 지정을 하는 것이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사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정보 요청도 중국 러시아에 의해 막히거나 모호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응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와츠 전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유엔의 행동 부재 속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다른 많은 경우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조정하면서 연대하는 것에 달린 일이며 이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약화시키려는 나쁜 행위자에게 집단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OE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를 조회해 중국 선박 6척이 올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 중국 선적이었던 신홍샹 77호는 2023년 4월 북한 깃발에 태령 3호로 등록됐으며 지난달엔 덕성호와 화룡산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 1월엔 형산호를, 2월엔 태자봉과 금강호를 각각 신규 북한 선박이라며 GISIS에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응하는 미한일 연합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한 나라를 괴롭히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자는 10일 중국이 주요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연합해 중국이 어느 한 나라를 괴롭힐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 집단적인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경제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countries can band together and practice economic deterrence by promising 차석자는 이날 하원 운영위원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의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무역 다각화와 공급망 문제 해결 및 관련 영향 완화 등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라며 일부 공급망 교란을 막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 회복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밀자퍼 국가안보연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면 보고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은 표면적으로 경제 중심의 무역 분쟁 해결의 일환으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모두의 핵심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철통 같은 정책 약속, 특히 동맹관계와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미래의 약속을 끌어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퍼 사무총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차석자가 주장한 새로운 집단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마련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릭 시저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국이 공격적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들을 강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거듭 보여줬다며 미국의 번영과 안보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관련해 미국의 가장 적절한 우려는 우리 자신보다는 가까운 친구들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즉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제 일변도의 방역 정책으로 능동적인 대응 수단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경제난 심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인 팬데믹으로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을 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화 됐다는 의미의 엔데믹을 선언한 겁니다. 이로써 한국 국민들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규제를 버텨온 끝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에 대해 내렸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신종 코로나와 더불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 방역 사업을 국가 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아직도 실외 마스크 착용과 꾸준한 소독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관영 매체들은 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의 방역의식 등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국경 봉쇄 조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겹쳐 북한 경제와 민생을 옥죄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을 선언한 외부 세계 소식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이 통제 일변도의 방역 정책을 고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수단들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경제난 심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방역대전 승리를 선언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해온 북한으로선 지금의 방역 노선을 바꾸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입니다.
지금 경제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세계 정상 국가들처럼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다 자기들이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 선전 방향을 바꿔서 다르게 선전할 수는 없는 거고.
국경 봉쇄로 인한 중국과의 교역 위축으로 식량 등 생필품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삶은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올 들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늘렸지만 지난해 여름 이후 쌀과 옥수수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일부 회복된 해상과 철도 교역 이외에 육로 교역이 풀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로가 열리지 않는 조건에서 단동을 통해서 열차로만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북한 경제가 무슨 시멘트나 강철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생존이 문제인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육로 교역에 있다는 거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북한의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6,100원, 옥수수 가격은 3,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북중 육로 교역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더 민감한 북한이 봉쇄를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철도와 해상무역의 일부 회복을 통해 경제적으로 급한 불을 끄려는 의도라며 육로 교역 재개와 관련해 들려오는 소문들은 많지만 그 시기는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발이 묶인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북한 귀국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5월달 귀국하라고 했는데 상반기는 어렵다. 하반기로 가야 한다는 설이 지금 해외 나와 있는 노동자들 안에 직접 명령은 없는데요. 그 설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인태 박사는 북한이 인적 왕래를 수반하는 육로 교역 재개 조치를 취할 경우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외부 세계 소식이 북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조기에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와서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백신 접종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렇다고 백신 접종도 안 된 상태에서 중국처럼 갑작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백신 접종 없이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조금씩 풀어가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는 방식밖에 없을 거고요. 대가는 이제 고령층의 많은 사망자 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난해 5월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공개한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도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25도입니다. 남포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2도, 최고 26도. 신우주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0도입니다. 광개 구름 많고 최저 10도, 최고 24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고 최저 12도, 최고는 20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3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4도. 장진도 구름 많고 최저 3도, 최고 18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1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4도. 청진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선봉 구름 많고 최저 6도, 최고 14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m,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약간 높아져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다량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미국 CNN 방송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11일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한 서방관리는 이 방송에 영국은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여기에는 많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제공이 오직 민간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적 공격에 맞선 대응이자 비례적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이들 미사일이 러시아 내부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스텔스 성능을 갖췄으며 사거리는 250km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깊숙이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이날 스톰 섀도우 제공 사실을 영국 하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기자들에게 영국의 움직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돈 파렐 호주 통상장관이 중국과의 무역관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파렐 장관은 이날 베이징 서두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양국 이익과 호주 수출업자, 생산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방해받지 않는 대중국 수출의 완전 재개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 달성에 호주와 중국 간 강력한 무역관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약 1,950억 달러 규모의 상호 무역을 기록한 호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파렐 장관의 이번 방문 중 양국 간 경제, 무역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관계를 진전시키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호주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주장에 반발해 중국이 일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8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미국 내 국가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협상 때문에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이 늦춰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화상으로 참석하거나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이 디폴트,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고에 뒤이은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등과 만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G7 정상회의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의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면 연방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거점 근처에서 러시아군 한 개 여단을 격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공격 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제72 독립기동 소총 여단이 509의 러시아인 시신을 남겨두고 바흐무트에서 인근에서 도망쳤다는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보고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리고진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병력이 필요한 포탄의 10%만 받고 있다면서 우리 군대는 도망치고 있고 72여단은 내가 약 500명의 병력을 잃었던 곳에서 오늘 아침 3제곱킬로미터를 잃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일부 지역에 대한 반격의 결과로 최대 2km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서방 장갑 차량들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유럽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반격 개시에는 여전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 장비들을 꽤 많이 격파했다면서 미사일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칭호가 전쟁 중단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CNN 방송이 주관한 타운홀 행사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